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카프카 전집 6. 프란츠 카프카 지음. 성우 임지연 읽음. 줄 가장자리에서 사무엘이 자유로워져 세 사람 앞으로 바짝 나갔다. 그들은 서로가 정말 바짝 붙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러고 나서 그는 다시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는지 오히려 다시 팔을 꼈다. 로베르트는 제안을 하나 했다. 우리는 매주 함께 만나서 이탈리아어를 배우는 거야. 이탈리아어를 배우기로 우리는 결정해야만 해. 왜냐하면 이미 지난해에 갔었던 이탈리아의 작은 땅에서 우리의 이탈리아어가 겨우 길을 묻는 정도라는 것을 보았잖아. 기억해보면 캄파냐에서 너희들이 포도밭 담장 사이에서 길을 잃었을 때였어. 게다가 그것도 정말 물어보는 사람이 무진장 애를 써서 겨우 가능했었지. 그러니까 지금 이탈리아에 다시 가기를 원한다면 공부해야만 해. 거기서는 아무것도 도움이 안 돼. 그리고 함께 공부하는 것이 최고 아니니?
막스는
아니야
라고 말했다.
함께라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해. 사무엘, 네가 함께 공부하는 것을 찬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확실히 알고 있어.
무엇 때문인지?
라고 사무엘이 말했다.
함께 공부하는 것도 틀림없이 아주 잘할 거야. 우리가 이미 고등학교를 함께 다니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항상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잖아. 서로를 안 지 2년밖에 안 되었다는 것을 실제로 알고는 있니?
그는 세 명 모두를 보느라고 몸을 구부렸다. 그들은 걸음걸이를 늦췄고 팔을 느슨하게 풀었다.
하지만 함께 배운 것은 아직 아무것도 없잖아.
라고 프란츠가 말했다.
이거야말로 내 마음에 쏙 드는 걸? 나는 아무것도 배우기를 원치 않아. 우리가 이탈리아어를 정말 배워야만 한다면 각자 혼자 공부하는 것이 더 나을 거야.
그것은 이해가 안 돼.
라고 사무엘이 말했다.
처음에는 매주 우리를 함께 만나고 싶다고 하더니 다시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군.
하지만 이것 봐.
라고 막스가 말했다.
나와 프란츠는 우리가 공부 때문에 함께 있는 것이 또 우리가 함께 있는 것 때문에 공부하는 것이 방해받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것뿐이야. 그 밖에 다른 뜻은 없어.
그래, 그런 거야. 라고 프란츠는 말했다.
시간이 정말 그렇게 많이 남은 것도 아니지.
라고 막스가 말했다.
지금이 6월인데 9월엔 떠나기를 원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함께 공부하려는 거잖아.
라고 말하면서 로베르트는 눈을 크게 뜨면서 자기 의견에 반대하는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누군가 그를 반박할 때면 특히 그의 목은 유연하게 움직였다. 그것은 십중팔구 우정의 본질에 놓여 있고 그리고 그 우정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 한 사람은 환영하고 다른 한 사람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세 번째 사람은 전혀 알아차리지도 못한다. 일기 6권 마지막 페이지에 이어 계속. 슈발이 무엇인가 비난받아야만 했다면 그것은 슈발이 화부의 반항적인 기질을 점점 더 꺾을 수 없었고 그래서 이 작자가 오늘까지도 감히 선장 앞에 나서게끔 만든 이 상황 때문이었다. 이제 화부와 슈발을 대질시키는 일은 어쩌면 사람들 앞에서도 상급 공청회의 대질에 걸맞은 효과를 놓치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추측조차 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슈발은 위장을 할 수 있을지라도 끝까지는 도저히 버틸 수 없다는 것이 틀림없었기 때문이다. 그가 비열하다는 것을 신사들에게 보여주려면 그 비열함을 잠깐 떠올리기만 해도 충분했었을 것이다. 그것은 이미 카를이 알아서 하기로 했었다. 카를은 이미 신사들의 통찰력, 약점, 변덕을 개별적으로 대충 알고 있었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그가 지금까지 이곳에서 허송 세월을 보낸 것은 아니다. 단지 화부만 좀 더 준비되었더라면. 그런데 그는 싸울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다. 만약 화부에게 슈발을 디밀었더라면 그 가증스러운 머리통을 껍질이 얇은 땅콩처럼 주먹으로 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나 화부는 슈발에게 몇 걸음 다가가는 것조차 이미 거의 불가능하게 보였다. 슈발이 자발적으로 오지 않으면 선장에게 호출되어서라도 결국 여기로 오지 않으면 안 되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사실을 카를은 도대체 왜 예상 못했지? 이곳으로 오는 도중이라도 카를은 왜 화부와 세부 전략을 논의하지 않았을까? 실제로 그렇게 했던 것처럼 뚫린 문이 있다고 그냥 거기로 무작정 들어오는 대신에 말이다. 도대체 화부가 이야기하기는 할 수 있었을까? 그로소와 아니오로 말할 수는 있었을까? 어쨌거나 이런 대답은 아주 유리한 경우에만 닥칠 반대 신문에 필요할 것이다. 그는 두 다리를 벌린 채 무릎을 약간 구부리고 고개를 좀 들고서 거기에 서 있었다. 그리고 속에 작동하는 폐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벌린 입으로 공기가 들락거렸다. 하여튼 카를은 기운도 나고 정신 차리고 있다고 느꼈다. 어쩌면 고향에서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낯선 이국 땅에서 카를이 신망 있는 인물들 앞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어떻게 투쟁하는지, 그리고 비록 승리하지는 못했을지라도 최후의 정복을 위해 어떻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를 부모님이 볼 수만 있다면. 부모님이 카를에 대한 생각을 수정해 주실 수 있을까? 그를 가운데에 앉히고 칭찬해 주실 수는 있을까?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그의 눈을 한 번이라도 들여다보실 수 있을까? 질문들이 불확실한 데다 이런 질문을 하기에는 매우 부적합한 순간이다.
화부가 어떤 부정직함에 대해 저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 같아 찾아왔습니다. 화부가 여기로 오는 것을 보았다고 주방 아가씨가 일러주었습니다. 선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어떤 고발이라 할지라도 제 서류를 근거로 필요한 경우에는 밖에 있는 편견 없는 공정한 증인들의 진술을 통해서도 반박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슈바는 말했다. 어쨌거나 이것은 한 남자의 명쾌한 해명이었다. 듣는 이들의 표정 변화를 보면 이들이 오래간만에 처음으로 사람 목소리를 들었다고 믿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들은 물론 이런 멋진 화술에서조차 허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는 못했다. 슈발이 생각해낸 최초의 객관적인 단어가 왜 부정직함일까? 여기서 자신의 민족적 편견을 말하는 대신에 하필 고발을 생각해내지 않으면 안 되었을까? 주방 아가씨가 사무실로 가는 화부를 봤다고 해서 슈발이 곧장 파악했단 말인가? 그를 더욱 영리하게 만든 것은 바로 죄의식이 아니었던가? 그래서 곧장 증인들까지 데려왔고 더욱이 이들을 편견 없고 공정하다고까지 말을 했단 말인가? 이것은 속임수다. 속임수가 아니면 뭐겠는가? 그런데도 신사들은 그것을 참아주었고, 게다가 그것을 옳은 행동으로 인정했는가? 그는 무엇 때문에 주방 아가씨가 보고한 시간과 자신이 도착한 시간 사이에 의심할 것도 없이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르게 했단 말인가. 그것은 화부가 신사들을 지치게 해서 이들이 점차 명석한 판단력을 잃을 것이라는 것 말고 정말 다른 어떤 목적도 없었지 않은가. 슈발은 무엇보다 그들의 명석한 판단력을 두려워해야만 했었다. 틀림없이 이미 오래전부터 문 밖에 있었던 그는 신사들의 사소한 질문들로 화부가 이미 녹초가 되었으리라고 희망해도 될 순간에 비로소 문을 두드리지 않았는가.
정성을 다하는 KBS 오디오북
모든 것은 명백했다. 더욱이 슈발 역시 자신의 의지에 반하는 진술을 했다. 하지만 신사들에게는 다른 방식으로 훨씬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들의 생각을 뒤흔들 수 있는 진술이 필요했다. 그러니까 카를은 서둘러서 증인들이 나타나서 전부 다 망쳐버리기 전에 지금 이 시간만큼이라도 최소한 이용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바로 이때 선장은 손짓으로 슈발을 제지했다. 그러자 슈발은 자기 일이 잠시 연기된 것 같이 보였기 때문에 곧장 옆으로 비켜놨고 화부와 카르를 곁눈질 해가며 아주 자신만만한 손짓을 하면서 방금 자기 편이 된 사환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슈발은 다음 순간 떠벌릴 이야기를 연습하는 것처럼 보였다. 선장은 주변이 조용해지자 대나무 지팡이를 든 남자에게 물었다.
야콥 씨, 여기 이 청년에게 뭘 좀 물어보려고 하셨습니까?
그 남자는 관심에 대한 감사 표시로 고개를 끄덕이고 말했다.
물론입니다.
그러고 나서 카를에게 다시 또 물었다.
당신은 원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카를은 집요하게 질문하는 이 남자의 돌발적인 상황이 곧 끝난다면 중요한 본건에 유리할 거라고 생각했다. 여권을 꺼내 보이고 소개를 하는 것이 습관인 그가 아랑곳하지 않고 간단히 답했다.
카를로 스만입니다.
야콥이라 불리는 남자는
하지만
이라고 말하더니 우선은 거의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미소를 지으며 물러섰다. 선장도 격리과장도 항해사도 심지어 사환마저도 카를이란 이름을 듣자 엄청난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것이 분명했다. 항만청에서 온 직원들과 슈발만은 무덤덤한 태도를 취했다. 야콥 씨는
하지만!
을 반복하면서 약간 경직된 걸음걸이로 카를에게 다가갔다.
그렇다면 내가 외삼촌 야콥이고 자네는 사랑하는 조카구나. 제가 줄곧 여기 있는 동안에 예감이라도 했겠습니까?
라고 선장에게 말하고서 야콥 씨는 카를을 안으며 입을 맞췄다. 카를은 잠자코 전부 다 받아들였다. 몸이 자유로워지자 카를이 물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카를은 매우 예의 바르다고 느꼈지만 별다른 감동은 조금도 느끼지 못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사건이 화부에게 가져다 줄 수도 있을 결과를 예측하려고 애썼다. 당분간 슈발이 이 사건에서 득을 볼 수 있으리라고 짐작해야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카를의 질문으로 말미암아 야곱 씨라는 인물의 품위가 손상되었다고 생각한 선장이 말했다.
여보게 청년, 자네의 행운을 받아들이게나.
야콥 씨는 상기된 얼굴을 손수건으로 가볍게 두드리며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창 쪽으로 서 있었다.
자네가 삼촌이라고 밝히신 분은 바로 에드바르트 야콥 상원 의원이네. 지금까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화려한 인생 항로가 이제부터 청년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네. 이해하도록 해봐요. 시작이 이렇게 순조로우니 침착하구려.
카를은 선장을 향해 말했다. 물론 야콥이라는 외삼촌이 미국에 계십니다. 그러나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다면 상원 의원님의 성은 그냥 야콥이라는 것뿐입니다.
그렇군요.
라고 선장은 기대에 부풀어 말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오빠인 야콥 아저씨는 세 명이 야콥이고 성은 당연히 결혼 전 어머니의 성인 벤델마이어와 같아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쉬고 있던 창가에서 경쾌하게 돌아온 상원 의원은 카를의 설명과 관련해서 크게 외쳤다. 그때 항만청 직원들만 빼고 모두 다 웃음을 터뜨렸다. 어떤 사람들은 감동해서, 어떤 사람들은 영문을 모른 채로.
내가 했던 말이 그렇게 우스웠다는 건가? 그럴 일은 전혀 아닌데.
라고 카를은 생각했다.
여러분!
하고 상원 의원이 반복했다.
여러분은 저나 여러분의 뜻과는 달리 한 가족의 극적인 작은 사건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설명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정을 익히 알고 있는 분은 선장님뿐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두 사람은 서로 가볍게 목례를 했다.
지금은 정말 어떤 말이라도 모두 주의 깊게 들어야만 해.
라고 카를은 자신에게 말했다. 곁눈질로 화부의 모습에서 생기가 되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아차리자 카를은 기뻤다.
제가 미국에 체류한 수년간 내내 물론 제 영혼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시민인 제게 체류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년간 내내 유럽에 살고 있던 친척을 완전히 멀리하고 살아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기에서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고 둘째는 말씀드리는 것이 정말 저를 너무 곤란하게 만들 것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조카에게 부득이 그 이유를 설명해야만 될 순간이 올까 봐 두렵습니다. 그때는 그의 부모와 일가 친척에 관해 솔직하게 밝히는 것을 유감스럽게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분은 나의 외삼촌이야. 틀림없어.
혼잣말을 하면서 카를은 귀를 기울였다. 어쩌면 이름을 바꾸게 했겠지.